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과 대표단은 현지 시각 9일 오후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북 핵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어제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은 언제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도쿄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미북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히말라야 산맥부터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가쿠 열도까지 영토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상은 이런 위협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며 그것이 계속되도록 허락돼서도 안 된다면서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비함은 지난주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 진입해 일본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중국과 일본, 타이완은 각각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 외무장관들이 어제 전화회의를 갖고 홍콩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캐나다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전화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많은 문제를 상대국 외무장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홍콩 시민과 서방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캐나다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습니다. 또 과거 영국이 지배했던 홍콩 시민의 이민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8일 홍콩 현지에 공안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보안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드로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전화회담을 갖고 이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이 이민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이뤄져 온 위대한 협력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설치하는 국경 장벽 비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정상이 경제나 마약, 이민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서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국경 장벽 비용과 관련해 멕시코를 위협하는 등 두 나라는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은 어제 국제 학생들이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들을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대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대학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미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토안보부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대학들은 정부가 새로운 지침의 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2019 회계 연도에 약 5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을 포함한 약 40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환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도쿄도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도쿄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224명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쿄에서 발생한 역대 1일 확진자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 4월 17일 확인된 206건을 넘어섰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 간의 갈등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50여 년의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UC 총괄 총장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선임됐습니다. 바로 마이클 드레이크 전 오하이오 주립대 총장이 선임된 건데요. 그는 다음 달부터 UC 계열의 10여 개 캠퍼스 대학 총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미국 최대 고등 공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대는 캘리포니아주가 설립했는데요. UC 버클리, UCLA, UC 얼바인 등이 속해 있습니다. 드레이크 총장은 UC 샌프란시스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대 보건 담당 부총장, UC 얼바인 총장을 역임하면서 40년 정도 캘리포니아대에서 봉직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총장에 선임된 데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UC 얼바인 총장을 맡을 당시 많은 중남미계 학생을 유치해서 UC 얼바인을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키웠고요. 오하이오 주립대 총장 때는 흑인,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의 입학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대학 연합기구인 미국교육협의회는 이미 입증된 드레이크 총장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눈부신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여자 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웰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함경남도는 오전부터, 함경북도 동해안과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는 10에서 40mm, 함경북도와 황해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9도, 신의주는 21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2도에서 28도, 함흥 19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이건 사랑은 아니지만 곁에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데요. Stay with me 들어보시죠.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 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Nights never seem to go to plan. I don't want you to leave. Will you hold my hand?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no, it's not a good look, gain some self-control. Deep down I know this never works. But you can lay with me so it doesn't hurt.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Darling, stay with me.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러시아가 제출한 시리아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조종사 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멕시코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1일에 공식 출범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를 기념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취임했는데요.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취임 후에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USMCA의 또 다른 당사국인 캐나다 지도자는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강로 회의 또 의회 회기 등 국내 일정과 충돌하는 데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국을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리도 총리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부 매체가 전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달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8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USMCA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념행사가 아닌 미국과 멕시코 정상회담으로 축소된 모양새인데요.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백악관을 찾은 외국 정상인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가까운 적이 없었다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멕시코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종종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통해서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매우 껄끄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이 경비를 멕시코가 될 걸 요구해서 멕시코에 반발을 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미국에는 3,600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있고 이들이 소규모 사업주들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처럼 강한 협상자이고 위대한 사업가들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나요?
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손길에 화답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의 대통령으로서 이 멕시코에 했던 모욕 같은 걸 기억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양국 간의 교역, 경제, 이민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멕시코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비교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인들에게 했던 발언과 또 이민에 대한 태도 때문인데요. 오브라도르 정부는 이번 미국 방문을 USMC에 대한 양국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민 문제와는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는데요. 지금 멕시코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 27만 5천 명, 사망자는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코로나 검진을 받았습니까?
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포함해서 멕시코 사절단 전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단지 백악관의 요구가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멕시코 사절단의 검진은 백악관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또다시 시리아 관련 결의안 표결이 있었군요.
네, 8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제출한 시리아 관련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이날 15개 이사국들 가운데서 겨우 4표만 얻고 부결됐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또 다른 결의안 초안이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7일에는 독일과 벨기에가 제출한 시리아 원조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왜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관련 결의안이 연일 표결에 붙여지는 건가요?
네, 현재 시리아는 심각한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터키를 통해 시리아 북서부까지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10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양측 결의안의 골자는 뭔가요?
네, 지금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두 지점을 통과해 전달되고 있는데요. 독일과 벨기에 등 서방세계는 이를 그대로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호물자가 통과되는 국경 지역을 한 곳으로 줄일 걸 요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 나라의 지지를 얻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의 결의안을 지지한 나라는 러시아 당사국과 중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 나라에 그쳤고요. 7개 나라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그럼 앞서 표결에 붙여진 독일과 벨기에 결의안은 몇 표나 얻었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 모두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러시아는 왜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는 건가요?
예, 러시아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러시아는 모든 국제사회 지원은 직접 시리아 정부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러시아에 동조하고 있네요.
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거론하면서 제재를 하면서 원조를 하는 건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아사드 대통령과 측근들 또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외국 세력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니까 아직 합의를 도출해볼 시간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만약 그때까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지난 6년 동안 국경을 통해 전달되던 시리아 국제지원 활동은 종료됩니다.
시리아 내전이 지금 9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2011년 3월 남서부 지역의 한 담벼락에 그려진 반정부 낙서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이 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38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넘는 1,300만 명가량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와 또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터키까지 가세해서 외세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자국 조종사의 면허를 박탈했군요.
네, 시블리 파라즈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이 8일 기자회견에서 자국 조종사 28명이 가진 조종사 면허를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파키스탄 출신 조종사가 면허를 부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 조처죠.
네, 파키스탄 정부는 2주 전에 파키스탄 출신으로 국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조종사 860명 가운데 262명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조종사 면허를 땄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고 징계가 끝난 28명이 보유한 면허를 말소한 겁니다.
28명 외에 적발된 다른 조종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파라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면허 부정 취득 혐의가 있는 조종사들은 일단은 이 비행기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파키스탄 조종사가 면허를 부정으로 땄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있었죠.
네, 지난 5월 22일에 파키스탄 국제항공 PIA 소속 여객기가 카라치에서 추락해서 9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민간항공관리국 CAA가 조종사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PIA는 조종사 426명 가운데 150명이 비행기를 조종한 걸 바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 EU가 PIA를 제재했죠?
네, 유럽항공안전청이 PIA의 유럽 취항을 6개월간 금지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이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면허를 믿을 수가 없고 파키스탄 정부가 관련 문제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키스탄 면허를 가진 조종사들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어떻게 파키스탄 관리당국이 조종사 면허를 부정으로 내줄 수 있었나요?
네,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부패, 정실 인사, 또 정치적 간섭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지 정보부 장관도 가짜 조종사 면허 문제가 PIA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항공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부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전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를 다시 여는 데 대한 연방당국의 지침을 고치는 여부에 논쟁이 벌어졌고요.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료 공개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9일 결정합니다. 아울러 전날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 예외 정책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군요.
네,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일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자료에서 이렇게 집계됐는데요. 하루 사이에 5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9일 오전 현재 306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치고요. 이 중에 사망자도 13만 2천 명을 넘어서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초에 본격화된 뒤로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로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공식 확인된 게 올해 초였는데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 지났지만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확진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300만 명 중에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수치가 100만 명에 이르는데요. 5월부터 주요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푼 뒤로 감염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몇 주 전과 비교해서 두 배로 늘어난 지역도 있는데요. 주별로 분류했을 때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조지아, 플로리다, 네바다, 테네시, 캔자스, 그리고 델라웨어까지 최소한 8곳이 이렇게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300만 명 중에서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은 어딘가요?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과 함께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에서 각각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씩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수치는 웬만한 나라의 국가 전체 통계보다 많은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근원지였던 중국이 현재 한 8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지역들은 인구가 많습니다. 또 외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함께 10만 명을 넘어선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임에도 확진자 수가 커서 우려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 학기 개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8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등교 재개에 관해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5개의 문서로 구성된 수단들을 교육 현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CDC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실용적이라면서 당국자들을 조만간 만나겠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에 학교들이 반드시 다시 열도록 주지사들과 당국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전날 백악관 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이 CDC가 대면 수업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게 하는 것도 이런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CDC가 이런 방침에 반발했는데요.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9일 밝히고 다만 학교를 다시 열려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참고 문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학교를 다시 열도록 지역당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사회활동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상점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해서 경제성장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코로나 감염증이 끔찍한 질병이기는 하지만 미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잘 해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노약자들에 비해서 훨씬 잘 해내고 있어서 안전지침을 지킨 상태에서 학교를 다시 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료 공개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기록과 은행 계좌 자료, 또 금융거래 내역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9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첨예한 논쟁이 됐던 사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고 관계기관들은 사건 조사를 위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기록들을 입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 역사에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인물 검증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왔는데요. 납세 내역 공개를 보면 당사자의 재산 보유와 수입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판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선례와는 달리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겁니다. 상대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은 불투명한 재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들이 기록을 입수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의회와 뉴욕주 맨하튼 지방검찰 이렇게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료 제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조사 중인데요. 먼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조환장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이해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이해충돌이란 말은 공직자의 임무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와 부딪히는 사례 등을 말합니다.
의회가 조사 중인 또 다른 사건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 아니면 이 사업체에 있을 수 있는 외국발 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원 정보위원회가 앞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위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 요구했는데요. 이 도이체방크와 캐피탈원 같은 유수은행들과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의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뉴욕주 맨해튼 검찰에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건가요?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사법당국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납세 자료를 보겠다는 건데요. 이 검찰 측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원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허위로 기록을 작성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예,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매수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미얼스 등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이 폭로를 벌였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건네준 뒤에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의회에도 지방 검찰에도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소환장에 대해서 집행을 막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 자료 소환장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항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연방항소법원도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의회의 소환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금융거래와 납세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는 뭡니까?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의회 쪽에 대해서는요.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의회가 발부한 자료 소환장은 실질적인 법적인 목적이 없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 5월 구두변론에서 밝혔습니다. 이 의원들한테 대통령의 일상사를 살펴볼 무제한적 권한이 허락된 게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강조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금융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방검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검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뉴욕 재판부에 냈는데요. 하지만 작년 10월에 뉴욕 연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대통령 측이 이례적으로 과도한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입장은 권력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단에 맡기게 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이 자료 공개 불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전망이 있습니다. 현행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중에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내놓은 일이 있어서 자료 공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쪽도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앞으로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정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 관련 대법원 결정 소식 볼까요?
네, 대법원이 8일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고용주들이 종교적이나 도덕적 측면에 따라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한 정부의 예외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에 진보 성향인 엘레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이렇게 두 명까지 합류해서 7-2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클레런스 토먼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조항에 종교적 도덕적 예외를 둘 권한이 행정부에 있고 또 3년 전 처음 발표된 예외 조항은 규정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예외 조항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0년에 통과된 오바마 케어 법에는 피임 혜택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고용주나 회사 측이 이 직원들의 피임을 위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 비용을 회사가 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임신 중절 반대 단체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왜 비판이 나온 겁니까?
해당 조항을 통해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임신 중절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이 교회와 종교단체를 이 피임 혜택 조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예외 대상을 더 확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건가요?
네, 펜실베니아주와 뉴저지주가 해당 규칙의 시행을 정지시켜달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겁니다. 해당 규칙이 오바마 케어 관련 법규들은 물론이고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급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낸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가톨릭 계열 봉사 조직인 경로수녀회와 함께 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연방대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이 7만 명에서 12만 6천여가량의 여성들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피임 혜택 조항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선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두 후보 진영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이런 정치 광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슈 정치 광고와 이미지 정치 광고에 관해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기간 정치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안, 이슈에 관한 후보자 입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후보자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Donald Trump's America is secure. Terrorists and dangerous criminals kept out. The border secure. Our families safe. Change.
이슈 광고는 어떤 특정한 정책을 들고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이미지 광고는 후보자의 개인적 퍼스널리티, 예를 들어 경험, 지도력, 정직성, 능력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 광고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주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광고를 뜻하며 이슈 광고는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관련된 논쟁거리를 다룬 광고를 뜻합니다. 언론학자들은 미국 대선 기간 정치 광고를 분류하면 이미지 광고보다는 이슈 광고가 더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72년 대선 때 방영된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42%가 주로 이슈 지향적이었으며 또 다른 28%도 본질적으로 이슈나 정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The moment has come to deal with the denial of the promise of this nation made to so many.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1960년부터 1988년까지 방영된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 830편을 분석하면 이 가운데 이슈 광고가 약 71%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 진영은 거의 절반 이상을 이슈 광고로 내보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바라 오바마 후보 측은 60% 정도를 이슈 중심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정치 광고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보다는 이슈가 더 많이 강조되지만 오바마 후보나 맥케인 후보 모두 2004년 대선 때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나 존 케리 민주당 후보보다는 이슈 광고를 덜 활용했습니다.
For months, American voters have been bombarded with presidential campaign theme words such as change and maverick. A growing number of TV attack ads are also.
하지만 이미지 광고도 유권자에게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슈 광고는 후보자에 대한 높은 평가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미지 광고는 광고에 나타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대선 기간 텔레비전 정치 광고에서 특히 광고 내용이 이슈 지향적일 때 투표 결정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슈 정치 광고와 이미지 정치 광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제이슨 브라지와 콜비 칼레이의 럭키. 우리가 사랑에 푹 빠졌다니 행운이에요. 함께 들어보시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내 의사 수 약 95만 명 가운데 남녀 비율은 65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80%, 여성이 20%였습니다. 그런데 35세 이하는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시간이 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15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여성 의사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국 최초의 여의사가 됐다는 건 대단히 선진적인 의식과 용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182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블랙웰, 어머니는 하나 블랙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3남 4녀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잘 나가는 설탕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32년에 설탕 공장의 불이 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11살 때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을 거쳐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하이오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두 언니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여자들만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남동생들은 밖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에게는 암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곧 세상을 떠날 중태였는데 엘리자베스는 최선을 다해 친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환자는 여자들이 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여자 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암 걸린 친구도 만약 여성이 자기를 치료했더라면 고통을 좀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의학을 공부하라고 당부하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의대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학비도 비쌌습니다. 의대에 다니려면 많은 돈이 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특히 여성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남부인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의과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의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떤 의대도 엘리자베스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꼭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남장을 하고 프랑스 파리로 가보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모두들 거부를 했는데 단 한 군데 뉴욕주에 있는 제네바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뉴욕 주립의과대학인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pstate Medical University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영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엘리자베스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의대에서도 여자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추천한 교수의 체면을 생각해 학생들에게 여학생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여자가 의대에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투표를 해서 들어오게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입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막상 엘리자베스가 들어오자 재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입학 허가를 받았고 수업료도 납부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입학이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엘리자베스에게 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실험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사람들이 남녀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어려움을 다 참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1849년 제네바 의대를 졸업합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포함해도 의대 과정을 이수한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언론은 엘리자베스의 의대 졸업에 호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찰스 리 학장은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엘리자베스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를 수련의로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다니며 훈련을 쌓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건 미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의사가 아니라 산후조리를 해주는 조산원 학생 자격으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눈에 화약 약물이 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는 한쪽 눈의 시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꿈을 접어야 할지 불안하고 실망도 컸지만 엘리자베스는 좌절하지 않고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있는 세인트 바톨로뮤 병원에서 수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851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시에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의사라는 존재가 생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극빈 지역에다 진료소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런 꿈은 여동생 에밀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에밀리도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은 끝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의대를 졸업한 여의사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블랙웰 자매는 헌집을 수리해 병원을 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정식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해는 역시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약 300명의 환자를 본 것이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매의 환자 진료는 뉴욕에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무려 첫 해의 10배가 넘는 3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자매는 가난한 지역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집에 가서 집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음식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줌으로써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분야가 의학계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엘리자베스 블랙웰의 예방의학 이론은 뉴스를 타고 확산됐습니다. 그 이론은 차츰 의학계에서 중요성이 인정됐고 보건의학 분야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미국 최초의 간호학교를 세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8년에는 뉴욕시에 여성의과대학도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예방의학도 가르쳤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강좌가 생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영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 여성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의대 운영을 동생 에밀리한테 맡기고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의학 서적도 내고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특히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871년에는 영국 국립보건학회도 설립해 영국의 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의 영역을 개척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가까운 친구로서 많은 일을 함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87세 때 영국에 머물던 중 넘어져 회복이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스코틀랜드에서 89세로 타계합니다.
미국 여성의사협회는 매년 뛰어난 여성 의료인을 선발해 엘리자베스 블랙웰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973년 블랙웰은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미 우정국은 1974년 위대한 미국인 시리즈 기념 우표에 엘리자베스 블랙웰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성차별의 장벽을 뚫고 미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여러분 혹시 안 그럴 것 같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피해를 끼친 행동에서 당황한 적 있나요? 오늘은 관련 뉴스 영상을 통해 어떤 재밌는 표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ere's the clip.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but so far only in summary.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Republicans said.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and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Throw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버스 밑으로 죄 없는 사람을 던지다? 어떤 뜻일까요? It means betraying an ally for selfish reasons, doing something harmful to someone in order to gain an advantage for yourself. 직역의 표현에서 감이 오셨겠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동료를 배반하다, 결백한 사람을 희생시키다, 혹은 그에게 피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rowing someone under the bus.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뮬러 특검 보고서의 결론은 이제 알려졌습니다. But so far only in summary. 하지만 보고서의 요약본만 공개됐습니다.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누가 그러냐면 Republicans said. 공화당원들이 말합니다.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예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but so far only in summary.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Republicans said.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and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Here's an example.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claiming that I'd been leaving work early since last week.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내 직장 동료가 우리 상사 앞에서 나를 배신했어. Claiming that I had been leaving work early since last week. 내가 지난주부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갔다고 주장하면서.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Claiming that I had been leaving early since last week.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throw someone under the bus. 버스 밑으로 누구를 던지다? 가 아니고 결백한 사람을 희생시키다 라는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샌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몇 번이고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cond hand unwind. If you're lost.